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1년에 한 번쯤 저는 읽습니다.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전도서를 읽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 말씀을 인용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요. 전도서 말씀 본문으로 설교는 저는 처음입니다. 원래 전도서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전도서 읽어보시면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 막 은혜가 깊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읽어보면 그런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에 세상에 때묻지 않았을 때에 이 말씀의 은혜를 좀 가슴 깊이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를 첫 부분만 읽으시면 6장까지는 내용이 인생이 뭐하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까지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장까지만 읽고 성경을 딱 덮으시면 아, 인생 뭐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장에 가셔서 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일의 모든 것을 마치니까 어떻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3절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를 앞부분만 읽어보면 아,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다 헛된 거구나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그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결국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잘 살아드리는 게 바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인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이제 아직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끝! 이러고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건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조금 껄끄럽죠. 돈 얘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돈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담아야 될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 솔로몬이 썼구나. 그 왕은 뭐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했으니까 뭐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헛되고 막 자기는 뭐다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나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죠. 이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만족함이 없는데도 그건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 때 아 행복한가 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 그 행복이라는 게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가치가 더욱더 귀한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성경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라에 내려가면서요.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자기가 누렸던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삶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과연 식솔들을 얼마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배부르기 위한 음식들 먹는 것 그런 건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쌓아두고 소비했을까. 열왕기상 4장에 가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그 궁에서 가졌던 그 먹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의 1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의 왕궁에서 먹었던 식물입니다. 엄청난 양이 어디죠? 이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감이 안 되는데요. 뭐 소는 벌써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밀가루의 양이 90석입니다. 30석, 60석에서 90석입니다. 이런 것도 막 계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열심히 계산해서 이게 도대체 몇 명이나 먹고 사는데 이게 들어갔을까? 무려 14,000명이 하루 먹는 식량입니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어야 그 하루가 무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면 살찐 송아 소도 있어야 되고요.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다. 이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식솔들,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또한 솔로몬에게는 이게 행복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11절 말씀이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그걸 이끌어가는 왕의 책임이 참 막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가끔 기도 제목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물질 기도 제목 하시는 분들 중에 아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에 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목사님 용돈도 좀 주고 내가 그럴게요. 그런데 그런 약속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그건 형편이 나아지고 물질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섬기는 걸 지금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꼭 단서를 달아요. 그 우리의 소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뭘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고 싶어하는 그 못된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럼 목회자는 없을까요? 뭐 저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절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진리 안에 나를 묶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물질에 종종걸음 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재물, 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뭐 한다고요? 그걸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야 될 텐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거 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실 때 물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맞네요. 누가복음 16장 맞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알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사랑의 대상으로 놔버리면 그게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사랑으로 변질되면 죄로 연결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물질을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도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나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뭐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면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사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게 증권회사에 잠깐 다닐 때 그때는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식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 참 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 작전주라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직원들끼리 암암리에 그런 거를 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그거를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큰 돈을 취합니다. 그 불법입니다. 잡히면 철컹철컹 잡혀갑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거를 해요? 그 욕심으로 그걸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거 잘해서 한몫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군복을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걸 싹 걷어가니까요. 그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재산을 다 날리고 나니까요. 막 머리를 싸매고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나 형제들 중에 누구 어려움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막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홀딱 다 날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머리 싸매고 들어눕게 됩니다. 그 제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재물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라고 수백 번을 고백을 해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돈을, 물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뭔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3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습니다. 뭘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목숨 바쳐 사랑한다라는 고백 안에서는 뭐 누군도 의심의 여지 없이 아멘을 고백하지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잠시 숙연해지죠.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과 주변의 이웃이라고 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 가까운 친척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삶의 열매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인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 그러시군요. 어쩐지 다르게 보이시더라고요. 어쩐지 그 빛난 후광이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초대교회의 은혜들이 회복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기쁨과 소망 있잖아요. 세상 안에서의 그 은혜와 복된 기쁨, 이걸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거침없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그건 막 으쌰으쌰하고 막 땅끝으로 가리라 뭘 하리라 이렇게 막 영웅주의에 취해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렸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분복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주어진 믿음 안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 끼의 양식과 식탁에 마주한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그리고 알콩달콩 앉아서 모여있는 토끼 같은 자식이 그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그 식탁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거든요. 참 여기 내 앞에 앉아서 같이 숟가락 들고 밥 식사 한 끼 같이 해주는 이 아내, 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일상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사업터로 향하면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내게 주어진 일과를 향해서 한 걸음 떼고 나가는 그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아유,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생명 주셨으니 오늘도 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그 일상적인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멀리 걸 구해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의 고백처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프다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그 가져보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상이요? 내게 주어진 일상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복을 주시는 것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매일 일상을 그렇게 좀 느끼고 살면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한 사건 한 사건들이 참 얼마나 값진가라는 걸 아마 눈물 지으면서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걸 언제 깨달았는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가,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분명히 살면서 체험한 게 있거든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저희 식구가 10명입니다. 딸딸딸딸딸 아들딸딸딸 아들아들아들 나가지고 10명입니다. 사남 6녀를 참 어머니가 살뜰하게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 1935년생이시고요 초등 소학교 문은 문턱도 못 가보셔서 한글도 듣게 배우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한글 깨우치셨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열 자식들을 다 잘 키워내셨어요. 그렇게 잘 키워내시던 중에 저가 이제 막내거든요. 열째 중에 막내인데 저하고 바로 아홉째 형하고 나이 터울이 다섯 살 차이나 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다섯 살 터울 아내에 한 명이 더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식구가 너무 많다고 온 식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데모를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 가가지고 제 바로 위에 있는 하나를 떼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또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저를 가지고서 모르신 거예요. 아,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갱년기라 이제 경수가 끊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디가 불러오셨을까요? 배가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이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시고 집에 가라고 그러셔서 집에 오셨으면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면 좀 들어야죠. 안 들으시고 어머니가 의지를 발휘하셔서 뒷산에 올라가셔서 그때만 해도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시고 뭐 애 떨어진다라는 약은 다구에서 드셨다고 그래요. 누구 떼내시려고요? 네, 저 떼내시려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늘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고를 치고 와도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그렇다. 심지어는 제가 막 맨날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10대 때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피 묻은 옷을 벗어놨는데 그걸 빠르시면서도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도무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28이 돼서 신학을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너를 지우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너를 내가 죄인으로 내가 네 앞에 살았다. 아,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뒷이야기는 다 못해주시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신 누님 한 분이 신학교 들어가는 저를 앉혀놓고 사실은 어머니가 너를 띄려고 그랬었다. 그 주동자가 너를 띄라고 쫓아다니면서 치마저고리 붙잡고 쫄랐던 그년이 죄송합니다. 그 누나가 나야 권사.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네가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지 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막 그냥 주먹질하고 돌아다닐 때는 네가 무서워서 집안 식구가 너한테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니까 그때 일이 다 누구 뜻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고 저를 살려주신 게 누구예요? 그 뭐 중간에 하나 뛴 거 일도 아닙니다. 둘째 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불러주셨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래서 제가 늘 일상에서 마주하는 하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살려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 좀 속상한 일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아니 좀 누가 좀 뭐라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셨는데. 아, 좀 망하고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거 압니다. 앞으로도 괴로운 일이 있을 거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고 눈물 쏙 빠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려주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그 짧은 인생 열심히 하루하루 사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귀에 쏙 들어오세요. 한국말인데도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해놨길래 이렇게 번역이 됐나 그리고 원문을 찾아서 번역본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인생은 그의 생명의 날수가 많지 않음을 기억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사실도 그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덮으시면서 아, 인생이 짧지. 다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인생이 짧으니 그 하루하루의 짧은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인 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우면 그게 지혜자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일평생이 주신 은혜 작든지 크든지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설령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리면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말씀 안에 주님 경외하며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